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영회가 너무 좋죠. 이렇게 하루하루 수영회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젖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별로 뭐 생각도 별로 안 나죠. 예. 예, 우리 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목사님 자주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나는 하루 일과를 밤 11시쯤 되면 마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아파트 그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탁 잡을 때에 참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이 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죠.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주막에 가보니까 주막 주인이 있고 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그때 갚아준다고 다시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대충 제가 알 때가 참 많더라고요. 대충대충 제가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 얘기하라고 하면 똑바로 아는 게 없어요.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보면 성경을 좀 이제 주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듣고 좀 세밀하게 이것을 마음속에 또 새겨보고 하다 보면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주옥 같더라고요. 아주 또한 그 달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구원받았으니까 어렵지만 뭐 천국 갈 때까지 꾹 참고 하자.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꾹 참자. 어떤 분은 아이 뭐 참 들어 죽겠다. 그 구원 하나 주놓고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참 말도 많고 간섭도 많고 그 반납하려고 하는 반납도 안 되고 제가 19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하여튼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한 이제 6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약간 후회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그냥 자기 당신 나름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 하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참 복도 많다. 평생 당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다가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바로 정답이 저건데 나는 참 어쨌든 구원을 받아 좋기는 좋지만 난 조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찍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앞으로 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갈 길도 많은데 예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간섭받을 걸 생각하니까 하여튼 싫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해를 더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자세히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만나지니까 야, 내가 그때 그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구원이 너무 내가 일찍 구원받기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싶은 마음이 정말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좀 알아가는 부분에 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냥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마음이 좀 이제 보여지면서 이게 아주 참 놀라운 세계구나. 내 노래에 그 나온 그 찬송처럼 내가 찾은 참 놀라운 세계를 달게 전파하리라 내 영혼 구한 예수님. 좀 떨리네요 오늘따라. 하지만 뭐 떨려도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찾은 참 놀라운 세계를 달게 전파하리라 내 영혼 구하신 예수님 나의 새 기쁨. 아 정말 나의 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야,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구원받은 이 가치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에 아주 충만하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시는 못 가게 또 붙잡을 수는 없고 말씀 시간에 또 교육을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의 얘기를 다 아시잖아, 그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 크다, 크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또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뭐, 금, 그, 현시가 한 돈에 한 25, 6만 원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22만 원쯤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약 34kg쯤 치고, 그리고 이제 금 한 돈에 뭐 한 22만 원쯤 쳐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계산한 한 5분 정도만 하면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시가 금 한 22만 원 정도로 했을 때에 그 1만 달란트는 22조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22조 원이 얼마인지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참 크지. 22조 원 억대 단위로 올라가면 그 이상 무슨 관심이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22조 원인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은행 이자 5%로만 따졌을 때에 한 달 이자가 92억 원. 여러분, 22조 원보다는 92억 원이 더 크게 보이죠, 우리는. 한 달에 92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매달 그 이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갚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겠습니까? 예.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자 그 감당하기가 92억. 근데 이제 또 계산을 해봐요. 이자는 그, 갚지 말고 원금만, 22조 원에 대한 원금만 갚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경제, 활동, 이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27살 때부터 70살까지 계산 한번 해봤어요. 한 평생을 살 때, 그러면 27에 70이면 약 43년간 경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매달 그 10만 원씩 매일 10만 원씩 아내에게 돈 뭐 나머지 갖다 주 10만 원씩 적금을 해 하면은 1년에 3,6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평생은 43년 경제 활동을 한다고 쳤을 때에 한 평생, 두 평생, 세 평생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4,000번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고 우리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답은 예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나와서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목사님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죄, 또 뭐 2장의 유대인들의 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천국을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이제 다시 내려오실 때, 찬송가 하실 때 정성정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구름 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 영광스러운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자여.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절 넘어가서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속, 구속이라는 의미가 뭐죠? 예,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것, 그것은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대가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 24절이잖아요. 한 분은 오늘 집회를 갔는데 뭐 한 분 아저씨 한번 오셨더라고. 대화를 하다 보니 당신은 확실히 지옥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옥을 갑니까? 뭐, 죄가 많아가지고 저는 지옥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야, 그 어려운 거 확실히 깨달으셨네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그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거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예,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한 개를 정확히 깨달았는데 그 하나만 깨달으면 지옥을 가고 두 개, 한 개만 더 깨달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 우리가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개. 예,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그건 너무 확실히 깨달았는데 한 개만 더 깨달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냐고 묻더라. 그래서 그 나머지 한 개를 또 안 가르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을 자세히 전해 드리니까 아, 그러면 나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 딱 두 개를 아니까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느냐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정확히 모르니까 오늘 뭐 또 아침에 강사 목사님께서 다른 사역자님들에게 쭉 이 개인 교제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옆에서 제가 또 이렇게 들었는데 그 미운 오리새끼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 안데르센 동해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 실제로는 이 백조인데 그걸 모르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살더라. 정확한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살다가 그 끝마칠 때쯤 되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연못에서 비추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백조구나 하면서 하늘을 막 날은 하늘을 날을 수 있었는데 미운 오리 새끼로 사니까 계속 걸어만 다니면서 이기서 갇히고 저기서 치고 자기가 백조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백조구나 하고 창공을 막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진 정확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안다면 감히 죄 있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뭐 원죄는 사함을 받았고 자범죄는 뭐 회개 기도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죄사함에 관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 두 부분 세밀하게 배워나가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나라 그 장막을 보게 하면서 네가 시내산에 내려가면 그 광야에 그 땅 위에 하늘에서 본 이 장막을 그대로 땅 위에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처럼 그러면 모세는 땅 위에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우리 마음속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그 재료가 놋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듯이 또 시띠나무에다가 놋으로 입히고 시띠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꼽은 배실로 그 문을 만들고 앙장을 만들고 또 염소털로 덮고 수행의 가죽으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이 성막을 만들었던 그 정확한 재료와 정확한 그 규격대로 땅 위에 성막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 규격과 하나님의 정확한 그 재료로 우리 마음 안에 성막이 세워져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성막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다시 내 마음에 성막을 또 세워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한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하라. 자, 이사야 9장에 보면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 그 나라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가는 그들을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유다인들의 타락상을 우리는 보는데 그들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들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내가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을 보내주리라. 임마누엘. 11장에 이새의 그 뿌리에 그 싹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의 신을 보내주겠다. 11장에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들은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치고 바뀌려고 아무리 각오와 결심과 노력을 해봐도 그들은 바뀌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오직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한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시기를 한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도록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어깨에는 증사를 메는 것. 한 증북 가보면 어깨에. 근데 이 경찰이나 군인들 이래보면 어깨에 파란 견장을 차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뭐 계급이 높다고 해서 파란 견장 차는 게 아니고 이 부하를 자기 밑에 부하가 있는 지휘관들은 어깨에 푸른 견장을 차요. 그 뭐냐면 내가 부하들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 200명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지휘관인데 어깨에 견장을 차는 거예요. 그 부하들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증사를 한 나라 한 정부를 어깨에 짊어졌다. 한 나라를 바로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그 어깨에 이 견대에 여섯 개, 12개의 보석을 어깨에 이 견대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나아가잖아요. 12 보석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깨에 증사를 메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짊어지시겠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진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책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형제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우리 인생에 분명한 책임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책임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책임지는 줄을 믿고 있습니까? 예. 답을 정하게 하세요. 오늘 이 결론을 다 내고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고 원더풀이다. 원더풀이다. 카운셀러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광주시에 가서 이래 이런저런 하여튼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자세히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자세히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얘기도 또 잘 맑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이 법이라는 게 좀 그 희한하더라고. 어쨌든 그 좀 약간 어려운 과목인데 어쨌든 결론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잠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믿음 좋게 광주를 갔어요. 믿음 하면 김종호 하면 딱 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발발 떨고 있는 사울처럼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바로 쓰러져 버리더라고. 이 긴 믿음이 쓰러져 버렸어요.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착 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 아주 그냥 절망이 그냥 나를 그냥 음습해 버리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나 약하더라고요. 이 절망이 오니까 절망을 이 긴 믿음으로는 안 되더라고. 절망이 오니까 그냥 절망이 나를 다 삼켜버리더라고. 그리고 바로 쓰러지고 딱 넘어져 버렸어요. 뭐 1회전에서 2회전 3회전까지 갈 것도 없어. 1회전에서 바로 그냥 케오패를 당하더라고요. 쫙 퍼지더라고요. 아, 내가 넘어졌구나. 아, 내가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내가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 있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내 마음이 막 소망으로 차 있으면서 막 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누가 나를 일으켰지? 나는 절망 속에 빠져버렸었는데 누가 내 마음속에 소망을 넣어주었지? 막 소망이란 이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아니었어요.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내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넘어졌어요. 내가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내가 소망이 막 내 속에 막 이렇게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 내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에게 소망을 넣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내 마음에서 만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보면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넘어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절망하면 그냥 절망 속에만 빠져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걸 보았어요. 야,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야, 이거는 안전한 것이구나. 내가 절망에 저도 내 안에 그 절망을 물리쳐주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을 넣어줘서 소망이 나를 내 마음을 자리 잡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은 세상에 그 누구가 빼앗아갈 수 있고 훔쳐갈 수 있고 상처를 낼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도 있습니까? 있으리라? 예? 있으리라? 예,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어떤 자매님이 막 전화와서 목사님 좀 시간 좀 꼭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왜요? 우리 가족사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목사님한테 지금 교제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라고 오후 5시까지 오시라고 하니까 자매님이 그 가족 대군을 이끌고 그 집에는 대장이 자매님이 형제님이 아니고 자매님이 앞서 딱 오고 형제님은 고개 숙이고 오고 애들은 뭐 아무것도 못 따라오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사택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뭐 그 자매님 뭐 누가 있든 그 상관 안 하고 너무 입은 열려 있어서 자유롭게 아주 자유로운 표현을 그냥 해요. 바로 앉자마자 그냥 목사님, 내가 그 옆에 앉아 이 디스 베이비 때문에 자 영어로 통역해서 하는 겁니다. 이 디스 베이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디스 베이비, 댓 베이비 하면 그냥 가축, 동물의 농장이 막 나오는데 계속 있잖아요. 아유, 막 도사표 이런 거 흔들더라고. 요거 하면 또 저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 저를 능가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저 군대에서 배운 웬만한 욕들은 어느 정도 다 제가 거의 뭐 이렇게 경지에 이르도록 내가 좀 해놨는데. 이 사람이 입을 벌리면 그칠 줄을 몰라요. 아, 이쯤 되면 끝났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뭘 이어가지고 그런데요 하면서 또 하고 한 30분 듣다가 제가 아, 더 이상 하면 계속 밤까지 가요. 그래서 자매님 잠깐 그만. 자매님 그만. 자매님 이 국을 한 솥단지 다 먹어봐야 그 국이 무슨 국인지 아냐고. 내가 한 솥 다 먹어봐도 아니까 그냥 한 스푼만 딱 먹어보면 이게 소고기국인지 된장국인지 알지. 언제 그거 다 퍼먹고 있어. 잠깐 그만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리네. 참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치더라고. 그거 자매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남편 옆에 앉아. 남편은 뭐 그냥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있고 아들 한 명 딸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눈만 말똥말 쳐다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을 보고 딱 보면서 자매님 들어보세요. 딱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매님 지금 한번 웃어봐요.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화가 일어나 있는데 웃어봐요 하니까 이게 인상 썼던 이게 굳어가지고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웃어보라니까 뭐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텔레비전 보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얘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웃으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 웃어보라니까. 안 웃는 거라. 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가 웃어야 되는지 한번 좀 내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거든. 자, 우리가 3절 읽었는데, 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찬송하리로다. 1장에 찬송하리로다. 또 6절 끝에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끝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찬미가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걸 읽었어요. 자매님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라고. 자매님 읽죠. 자,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다 주었다고 했는데 자매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건 또 예 하더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까? 야, 여러분 대답 잘하시네. 그러면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게 어떤 복인지 나와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바쁘니까 못 나오겠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는 몰라. 일단 받기는 받아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없는 건지 일단 받아는 놨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혹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 복은 다 받았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마귀 자식들도 있잖아,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보다 더 좋은 신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 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보다 더 복된 위치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이 위치와 이 신분,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일 학생들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뭐 앵콜 안 해도 이 절은 공공공공 앵콜 안 해서 끝까지 못 나가겠네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하늘나라의 공주다.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 든든해요? 또 7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는데, 죄사함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 좋아하시죠? 저는 선물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실습해 보셨어요? 실습해 보신 분들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선물 딱 가져와 봐요. 그럼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를. 제가 선물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선물을 좋아해요. 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가장 큰 선물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또한 하늘나라는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저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복된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느냐. 너무 놀러 살 말이 없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이 복,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 한 자세히 설명을 쭉 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자매님 그때서야 싹 웃으면서 목사님 싫은데 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 어디 링컨에 갔는데 세상에 내 아들이 1등했어요 하면서 그때는 근데 1등이 뭐 다섯 명이 공동으로 뭐 점수가 같아 1등했는데 혹시 내 아들이 교만할까봐 야 너 1등이지만은 그 다섯 명 중에 너는 5등이야. 알았지? 너 마음 높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그것도 말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계속 뭐 앞으로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바빠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서서 또 가지도 않고 계속 이게 자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서 6장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한 이런 원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마음에서 만나고 접촉할 때마다 굳어있는 내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법 앞에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구나. 그 복에 거는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으로 주인으로 영원한 남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이 많이 다른 거예요. 복음서에서 무익한 자기를 이렇게 보여진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면서는 더 이상 자기에게 대한 기대와 신뢰를 내려놓으면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나는 그 주님을 주목하는 마음,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너무나 분명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바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더라고.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고. 이야 대단하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고 정말 주목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구장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서 앉아있는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동안 그 마음을 애니아를 만났을 때에 애니아에게 아주 담대하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그 우리는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자기에게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껍데기는 베드로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베드로는 속하여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도행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껍데기는 베드로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사단에 속아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렇게 길을 들여졌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나고 종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을 먼저 옮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쏘가 살아왔던 나 자신을 쳐다보는 그 삶이 얼마나 무익했던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세계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정말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는데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성막 안에 있는 하나의 기둥처럼 우리가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종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증복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